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가을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아빠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니 다윗의 노년기 인생의 황혼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도 잘못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이 성공에 도취해서 함부로 인생을 삽니다. 악인이 누리는 그 성공 때문에 의인이 이걸 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인은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의인은 잠시 고난의 때를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인이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이 자손에게 내려가는 축복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자이셨던 까닭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서울에 있던 한 교회 앞에 붙은 작은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아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또 빈손으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이 미국 땅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두 번이나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주중에 온갖 육체노동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했는데 우리 삼남매도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좋은 거를 누리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얌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아이들을 품어달라는 그 기도와 특히 시편 37절, 25절, 34절을 자주 읽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아이들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시고 다 대학에 가게 하시고 그때 다 이렇게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다 대학 보내는 것이 사치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어머님은 다 대학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말 우리 삼남매는 한 끼도 밥 굶지 않았고 미국에서 대학 공부, 대학원 공부, 박사까지 장학금 받아가면서 잘 끝내고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탕진하고 다 싸우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물려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자녀들은 스스로 강하게 서게 되며 꿈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29절 34절에 보면은 연거푸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너를 압박하는 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결코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리 안으로 굽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게임을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사울 왕국의 정권이 갈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건장했고 그의 부하들은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울의 정권이 고작 30년을 갔지만 다윗은 천년 왕국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축복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가슴에 믿고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에 대해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보니까 첫째,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6절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꼭 산타클로스 같아요. 항상 이 축복을 나눠줍니다. 그는 축복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물건도 드리고 시간도 나눠주고 재능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은혜가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쓰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은혜를 내보냈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더 채워주는 거예요. 은혜를 내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은 그냥 옛날 은혜가 계속 쌓여가지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다면, 프레시한 은혜를 받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내줘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계속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를 받았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뛰어난 티칭 스킬을 받았다면,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지식도 돈처럼 환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재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재물이 와요. 여러분이 킵해도 이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형편에 가게 되면 이제 나누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평생 그런 형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안 나누니까 형편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당시 굉장히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형편없는 도시락도 나누겠다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 남긴 거 주님이 어디다 쓰셨겠어요? 막 갖다 버렸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우리 돈 없으니까 그걸 팔아서 자금 마련해라 그랬겠어요? 저는 거의 100% 주님이 그 아이한테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없다 없다 그러면 평생 없는 신세가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젊은 목회자 시절부터 항상 없다 없다 그러던 동료 목회자를 봤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목사님들끼리 밥 먹을 때는 항상 구두끈 메고 자기 돈 안 멜라 그러고 자기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러고 자기 교회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없는 시절부터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축복을 항상 주셨어요. 목회 길에 들어선 지 23년 동안 제가 돈 때문에 굴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넉넉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린 개척할 때부터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가 낼 것이다. 제가 목회자면서 평신도들한테 밥을 사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아, 나는 그러고 싶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누어 줄게 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줄 것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면서 자기도 한쪽 손이 불편한데 거리에 버린 장애우들을 4명이나 데리고 사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그 교구에서 그분이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많이 주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손이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따뜻해져야 돼요. 둘째로 의인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기서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악에다 빨리빨리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과 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등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악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악을 너무 오래 묵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와 한판 붙어라가 아니라 마귀를 피하라. 그리고 빨리빨리 악에 대해서 등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발걸음을 돌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과 정면으로 계속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소년 목회 사역자는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음란 사이트를 많이 볼까 해서 자기가 음란 사이트를 한참 이렇게 분석하다가 자기가 음란 사이트에 중독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그거 분석하다가 그냥 자기가 가버리는 거예요. 악에는 빨리빨리 그냥 등을 돌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가요. 내가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면 이거 하겠다.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기로 결정할 때 마음이 100% 확증이 와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선교지로 갈 때, 헌금할 때100%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혼할 때 누가 100% 확신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나 헌신을 하면 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기로 헌신을 하면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얘기할 때 마음심자가 아니라 몸심자를 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100% 성령 충만해서 나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서 신나게 휘파람 부르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목사도 못 그래요. 어떤 날은 가기 싫고 힘이 들고 그냥 어렵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뭐 여기 나 출근 도장 찍는다고 뭐 내가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몸을 움직여서 오면 그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악에는 빨리빨리 등을 돌리고 선은 빨리빨리 그냥 실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세 번째는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다윗이 계속해서 이 말조심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겪고 살아온 그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때 세상의 윤리 교과서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금같이 인생을 고고하게 쫙살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침묵은 금이니까 여러분 뭐 가서 교수님이 가르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어떤 도튼 스님처럼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씩 하고?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실수를 할까봐 아예 말하지 말라는 이런 수동적인 언어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능동적 언어생활을 말하고 있죠.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말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것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말은 성령 충만한 컨디션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요, 한두 마디를 해도 막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가 보면 여러분과 대화하고 헤어진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딱 보면 돼요. 어떤 분은요, 그냥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튀어나가는 말이 본의 아니게 자기는 상대방과 친하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 굉장히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아, 살 빼셔야겠네요. 뭐, 그러면서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괜히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필요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컨디션에서 말하는 거죠. 학자의 혀같이 한마디를 해도 이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의 사는 길,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31절이 참 좋은 말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 마음이 항상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가 결정하고 그가 행동하는 일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틀림이 없다. 우리가 왜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의 지혜를 너무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극히 세상적입니다. 인풋이 더러우니까 아웃풋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나옵니다. 신비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더 많이 고민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매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강조하는 게 예수님 틱하게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하셔야 되죠.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